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은 삶을 나는 기대하고 나는 그와 같은 삶만을 안다 말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리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다르고요, 또 이 한 주도 다를 것이고 우리 영혼의 삶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서부터 읽으셨지만은 조금 몇 절 올라가서 8장의 그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즉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요? 당시 주님 제자들이 받은 이 질문을 주님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즉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정말 본인의 그 어떤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대부분의 어떤 그런 시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내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고, 또 예수님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생활,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다니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특히 간절히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 어떤 마음 기분 좋고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좋아지고 편하고 이 종교가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10년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라면 영혼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뢰함에 우리의 장래가 있고 오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예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사실은 이 답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답을 하기 전까지는요,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하나님이 아셨고, 그 다음에는 악령들이 알았습니다. 악령들은 그렇다고 예수를 따르진 않았죠. 그러나 적어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은 바르게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고백만큼 다 믿고 알고 살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얘기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은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봐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엄청난 것인데 그 삶을 내가 즉시 살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른 고백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27절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그러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질문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말고 사람들이, 너희들이 계속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를 듣고 지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들었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보면 뭐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동시대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그죠? 뭐 예수가 훌륭한 철학자였다. 뭐 아니면 뛰어난 유대 랍비다. 또 매우 도덕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긍휼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분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회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교도인들하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우리도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완전히 다른 대답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잘 아시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니 얼마나 귀한 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충분하게 다 알고 충분하게 다 살아내고 있고 그래서 이 칭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은 바른 것이었어요. 그런 칭찬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읽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31절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그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면 맞는 반응이 뭐가 되었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그랬어요. 항의했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건데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꾸중했어요. 꾸짖었어요 예수를. 쉬! 그런 말을 지금 우리하고 제자들한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가 있는데 왕자리 빨리 올라가시고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요한이도 그렇고 요한이는 지금 해상 무역을 지금 다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다 따놓은 얘기예요. 지금 이쪽은 육로 무역, 여기 해상 무역 지금 다 나눠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할 생각, 뭐 정치 거기 들어갈 그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이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세요. 왜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냥 그 모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제자들 속에 가득 있었던 걸 보시고 어텐션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하신 거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긴 했어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좀 잠깐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22절에 보면은요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22절에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좀 특이해요.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 난수하세요. 참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지를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두 번 고쳐주신 건 예수님이 치유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도 좀 뭐, 예, 치유발이 떨어지신 모양이야.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또 한 번 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단번에 원하시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에 필요해서 하신 일이고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에 걸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시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계속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 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몸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우연한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 이 기록이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나와서 하나는 침을 뱉으시고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러고 안수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것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는 점차 성장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세속화된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했어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바로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는 점점 성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 성장은 그냥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오늘 내가 한다고 했으면 내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를 내가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막 기염을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교회 일을 막 움직여가기를 원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예수를 믿으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실족하고 같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 막 생기고 그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고백은 바로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의 뜻에 따르는 그 삶을 그들은 아직 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유 그렇게 뭐 하지 못하니까는 너희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살면 돼 하고 말씀을 안 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아시는 신자의 삶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도 많이 교회가 타협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만큼 신앙의 성숙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면 됐지 나 뭐 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일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자가 처음에는 흐리게 보기 시작했고 점차 분명히 보게 된 건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의조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다 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돼.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됨을 우리가 믿기 시작한 다음에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더 성장해야 해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이 예수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께서 뜻하시는 신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쉽다고 그랬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쉬어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미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쾌락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희락. 그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그 평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제대로 알고 살려면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른 고백을 했지만 바른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주님을 더 똑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따르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고백은 고백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는지 저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빨리 독립국가로 만들기 원했죠. 정치적인 새로운 부상하는 세력이 되기를 원했어요. 세력이 극대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까지도 정복해버리는 이스라엘 그래서 온 천하에서 이스라엘 만세 이거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어떤 분이 되고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또 우리 기독교 또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이 불허할 정도의 재력도 가지고 세력도 가지고 영향력도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세상이 원하는 돈, 인기, 건강 그런 모든 세상의 자랑도 좀 부럽지 않도록 갖는 거 그렇게 해주는 예수를 우리는 원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지 왜 싫어?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그래도 되지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정말 내려놔야 할 것들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다급히 와가지고선 그냥 바짝 잡아당겨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란 말도 싫어요. 제자들은 인자는 좀 약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말보다는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자라고 하고 인자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자가 그 다음에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영광을 얻고 그 말씀부터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까지 따라다녀라 고생했으면 됐지 또 고난 얘기야? 제자들은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하는 거지 마음고생에다가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 예수를 왜 믿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막 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모여져가지고 큰 메스가 돼가지고 이 커다란 군중이 세력이 되는 숫자로 우리가 밀어붙이는 그 일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배척받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고 힘 있는 자가 더 필요한데 배척을 받는다는 말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드러내놓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바싹 잡아가지고 좀 담으세요. 우리 계획을 다 흐트러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이 베드로가 무슨 망령된 모습이야.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혹시나 하고 있는 순간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럼 좋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눈앞에서 사라져라. 왜 그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탄의 악한 일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죠. 근데 그 사탄의 악한 일에 베드로가 지금 쫄병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믿음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단이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이 세상의 욕심을 틀어잡고 유혹하는 말을 할 때가 있을 때 자칫하면 넘어가요.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나에게도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라는 사단과 함께 장단을 맞추는 그런 일이 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4절에 그 말씀을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요, 예, 성도님들, 이게 예수가 아시는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다른 신자의 삶은 없어요, 예수님께는. 근데 우리가 만들 뿐이에요. 옵션 A, 옵션 B, 예, 뭐 슈퍼 크리스찬, 나는 그냥 중간 크리스찬,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아는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re's none other,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귀찮게 여기고 가리는 게 편하고 그렇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올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온다면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올 때에 오세요. 예수님은 오세요. 반드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세요. 오시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시는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이 평이한 이 말씀. 오해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사람들이. 이거죠? 죽어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세상 욕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죽는 걸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말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죽었다는 얘기구나. 그 당시 너무도 뚜렷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조금 편한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잘 예쁘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죽는 거예요. 뭐 반만 죽는다든지 그저 그냥 고생스러운 걸 그냥 십자가라고 얘기하든지,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와 별개로 뜻하는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도 따르고 세상도 왜? 왜 안 돼? 예수님 바짝 당겨가지고 왜 안 돼요 그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든가 아니면 자신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살 수 있는 삶은 예수님이 아시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되는 삶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문화 속에 교회는 이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예수를 따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는 세상 자랑도 채워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런 게 있나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절대로 안락하고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볼 때는요, 참 예수 믿는 삶은 극단적이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죽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평이한 얘기겠습니까? 그 주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저렇게 예수를 따르다가는 예수 이제 당국에서 치우기 시작하면 저 예수 따르는 자들도 다 쓰러질 텐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뭐 죽음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뭐를 포기해야 되는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뭐를 포기하는 것인지는 잘 알았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물질 최고 사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물질 만능 사상에 빠져가지고 물질이 좋아요 하면서도 나 예수를 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물질을 동시에 주님의 자리에 놓고 물질도 추구하고 그 물질의 안정을 추구하고 소유를 원하면서 동시에 예수도 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 최고 사상에 절하거나 명예, 인기, 몸의 어떤 그런 매력을 예수보다 더 따지는 가치관은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께서는 같은 예수가 아시는 신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예수가 아시는 신자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의 그 영혼을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계속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사모할 때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아시는 신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주께서 약속에 따라 모든 일에 결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일에 결국을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할 때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해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잃는다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드러내고 하시는 거예요. 38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세대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해요. 아주 음란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음란한 것이 정상이 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이라기보다는 얼마나 혼란 속에 있는지 몰라요. 6살 되네, 7살 되네, 걔네들이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나는 여자야 남자야? 우리 부모님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은 이 세대가 그래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데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프리덤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뭐죠? 그걸 믿기보다는 그냥 쉬쉬하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편리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자도 다시 오실 때 나도 그를 불편하게 여기고 가려버리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자의 삶을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희망이고 격려예요. 그러나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큰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헤비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의 삶을 너무도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뚜렷한데,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아 그거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예수의 제자는 누구나 다, 크리스찬은 예수의 제자예요. 제자가 있고 크리스찬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못 볼 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씻어주시고 찢어주실 때 더욱더 명확하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해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생명을 택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만이 예수가 아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주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한 뭐 1분만이라도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는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고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너무도 많은 면에 타협했습니다. 주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